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20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온 주요 과학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속 과학으로 시작합니다.
간단한 혈액검사로 유아의 자폐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교정 에릭 코체슨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1살에서 4살까지의 영유아 600여 명의 뇌와 혈액을 조사한 결과 자폐증의 원인이 되는 몇 개의 유전자 네트워크를 찾아냈고 이를 통해 자폐증의 유전적 특징을 빨리 발견할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돌고래가 20년 전에 만난 친구를 목소리로 기억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미국 시카고대 제이슨 브루크 씨가 미국 내 6개 시설에 있는 청백 돌고래 56마리를 20년에 걸쳐 조사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가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이 목성 위성 유로파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견한 유로파는 목성에서 네 번째로 큰 위성으로 탐사선 보이저호가 유로파의 표면이 얼음으로 덮여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모나리자의 유골을 찾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역사문화유산홍보 국가위원회 소속 연구진이 지난해 피렌체의 예술여원 지하 무덤에서 모나리자의 실제 모델로 추정되는 사람의 유골을 찾아내서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모유를 먹인 여성들이 나이 들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진이 치매 환자를 포함한 70살에서 100살까지의 영국 여성 81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모유를 먹여 아이를 키운 여성이 조제유를 먹인 여성에 비해서 나중에 치매를 겪을 가능성이 평균 64%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속 과학 조원이었습니다.
집중탐구 사이언스 투데이.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는 줄기세포를 키워서 만든 인공고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어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러자 많은 과학자들과 식량 전문가들이 인공고기의 미래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햄버거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 소속 과학자들은 첫 번째 인공 음식으로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기농 방식으로 키운 소 두 마리에서 나온 줄기세포를 영양분이 담긴 시험관에서 키워 고기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Honey, you have eaten, tasted, digesting your thoughts. What did it taste like?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인공고기 시식회에 참가한 오스트리아 출신의 요리평론가 한니 루츨러 씨는 인공육의 맛을 이같이 표현합니다.
But there's quite some intense taste. It's close to meat. It's
아주 맛이 강렬해요. 생긴 건 천연고기와 비슷합니다. 육즙은 천연고기보다는 떨어지네요. 하지만 맛은 보통 고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고기 햄버거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햄버거입니다. 왜냐하면 햄버거에 들어간 고기를 실험실에서 만드는데 미국 돈으로 30만 달러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인공고기의 맛을 천연고기와 더 비슷하게 만드는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인공고기 개발 소식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험실 고기를 왜 만들었죠? 그런 실험은 옳지 않고 당장 중단해야 돼요. 인공고기라니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납니다.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기를 그동안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많았는데 인공고기가 나오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 아니에요?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의 공동 설립자로 이번 실험에 돈을 댄 세르게이 브린은 동물 복지를 위해 인공육 실험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의 지지자들은 동물 복지 차원뿐만 아니라 환경과 식량 안보 부문에도 인공육이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하는데요. 전 세계 고기 생산이 정점에 달했고 앞으로 40년 동안 고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 환경 친화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럽위원회 합동연구센터 소속 과학연구소의 하나인 환경과 지속가능성기구의 한나 투오미스토 씨는 전통적인 고기 생산 방식이 환경에 크게 부담을 준다고 지적합니다.
전체 온실가스 생산에서 축산업이 약 18%를 차지합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에서 운행 중인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보다 많습니다.
축산업은 또 전 세계의 깨끗한 물 가운데 3분의 1을 쓰고 토지도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투오미스토 씨는 지난 2011년에 인공고기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연구 결과 재래식 고기 생산보다 인공고기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연구는 또 인공육 생산이 전통적인 고기 생산 방식보다 온실가스 방출은 96%, 에너지 사용 45%, 대지 사용 면적 99%, 그리고 물 사용량은 96% 적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오미스토 씨는 이런 연구 결과가 그저 실험 모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인공고기를 생산하려면 사실 얼마나 많은 물과 에너지가 필요한지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찰스 가프레이 씨는 옥스포드 프로그램에서 미래 식량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프레이 씨는 인공고기가 지구 안에서 점점 늘어나는 사람들을 먹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가프레이 씨는 단순하게 사람 수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길 원하는 인구도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처럼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지금으로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공고기가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하지만 가프레이 씨는 역시 인공고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시아인의 주식 쌀. 그러나 최근 들어 쌀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투오미스토 씨는 현재에도 세상 사람들을 모두 먹일 만한 식량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제는 식량 공급이 아니라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프레이 씨는 인공육을 만들 새로운 기술을 찾는 것이 아닌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나 잘 사는 서구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든 아니면 환경을 위해서든 지금보다 고기를 덜 먹어야 합니다.
가프레이 씨는 인공고기가 스테이크와는 달리 정교한 고기 조직이 필요하지 않은 햄버거 고기나 소시지 형태로 상점에 먼저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가프레이 씨는 또 인공육 관련 기술이 다음 10년이나 20년 동안 계속 발전할 테지만 인공고기가 상업적으로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고 전망하는데요. 인공육의 성공 여부는 생산 비용과 소비자들이 과연 실험실에서 나온 고기를 즐겨 먹을 것인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집중탐구 사이언스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원리를 알아볼지 궁금한데요. 먼저 관련 뉴스부터 들어보시죠.
연일 35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중국과 일본, 한국이 가마솥 더위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 나라에서 찜통 더위로 목숨을 잃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 더위와 햇볕이 가져오는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아, 그런데 열사병하고 일사병이 어떻게 다른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열사병은 체온하고 관련이 있고요. 일사병은 직사광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열사병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 신체가 열을 원활하게 발산하지 못해 체온이 오르면서 생기는 신체 이상을 말합니다. 40도 이상의 고체온증, 중추신경계 이상기능, 그리고 땀이 나지 않는 무한증 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다음 일사병은 열탈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강한 햇빛 아래서 몸 안에 있는 수분과 염분이 과다하게 빠져나가면서 생깁니다. 일사병에 걸리면 체온이 보통 38.5도가 넘어가고요. 구토나 근육 경련, 실신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열사병이나 일사병은 신부전이나 간부전 등의 장기 손상이나 혈액장애 등으로 이어져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열사병은 사전 증상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엇보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열사병과 일사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기온이 아주 높을 때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하고 운동은 서늘한 아침이나 오후 8시 이후에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 생선이나 야채로 꾸며진 식단을 준비하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게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마셔도 되는 건 아닌데요. 생수나 이온음료, 과일 주스는 많이 마실수록 좋지만 이 커피나 에너지 음료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더울 때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이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탈수 증세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술도 절대 금물이라고 하는데요. 더우면 시원한 맥주부터 찾으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열사병과 일사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일사병과 열사병에 대처하는 방안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무더운 날에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다가 현기증이나 구역질이 나면 즉시 움직임을 멈추고 서늘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 만약 쉰 뒤에도 좋아지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는군요.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